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3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인간적인 근거나 인간적인 기준으로서 증명하지 않고 그가 맡은 직분의 생명됨과 복음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비하여 두드러지지도 않고 분명해 보이지도 않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절에 있는 것과 같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망은 이 의의 직분의 영광, 바울이 가진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원성, 실패치 않는 승리,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담대함을 말하느냐 하면 이 직분의 그 영원성과 명백성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이하에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로 덮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는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받고 나오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향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앞에 갈 때는 그 앞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나와서 백성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또 벗은 얼굴로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마친다면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감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는 본문은 거기에 설명을 붙여서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 모세 얼굴에 난 빛은 영원히 난 빛이 아니고 이것이 가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왜 그 없어질 것을 못 보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되는 열쇠가 됩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요. 저들이 완고한 탓에 모세가 얼굴에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최고로 빛이 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없어져요. 그랬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그 빛이 또 새로워지고 또 나와서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수건을 쓴 이유는 이 빛이 사그러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저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나와서 저들에게 가르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의 진정한 내용을 이해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광채 때문에 율법을 받는 수준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 증거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어떤 그런 초월성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받는 수준에 불과한 완고한 자들이었다 이거죠. 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이 율법을 주실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들리도록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이런 소리들로 나팔 소리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들은 내용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해하기보다는 이걸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렵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났는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4장 다시 가보시면 똑같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일에 대해서도 30절 보시면 34장 30절 출애굽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죠. 근데 그 빛이 시간이 지나면 쇠퇴한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슬슬 사그라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내용으로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채 난 것 때문에 기껏 받아 있는 수준에서 이 빛이 사그러들면 저들이 갖고 있던 걸 팽개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 빛이 사그러드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왜요? 저들은 기껏 이런 근거, 초월성이나 기적이나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만 겨우 율법을 붙잡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땐 다시 열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빛이 다시 왕성해지고 강하게 되고, 백성 앞에 설 때는 그래서 그 빛과 그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경고도 되고 증거도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 또 이 빛은 점점 사그러드니까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났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맡았던 것은 율법의 직분이요.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정죄의 사역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맡은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 아니고 살려내는 사역입니다. 생명의 사역이고, 죽음에 관한 사역은 죽으면 끝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메시지가 끝이 나버리니까 그 전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경고를 해야죠. 죽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려면 제일 좋은 증거는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죽으면 경고가 소용이 없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경고하는 건데, 율법은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려고 준 거네요, 율법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죽지 말라고 준 것이 율법의 어쨌든 하나의 중심되는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안 지키면 죽어요. 그걸 안 지켜서 확인받으면 율법을 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죽지 말라고 경고한 건데. 그래서 다른 증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요? 정죄하는 직분이 가졌던 증거가 뭐예요? 이런 두려움의 증거들이죠. 그 경고를 주셨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엄위하심, 두려우심, 초월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야 정말 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경고가 분명히 되게 했어야 됐죠. 그러나 생명의 직분은 증거를 뭘로 삼아요? 내가 얼마나 잘 고치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는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보이는 것이 최고의 증거죠.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을 못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그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에 꼭 약장수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갖고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장수 때문에 왜 졸업을 못했냐, 그 약장수가 뱀을 갖고 있는데 뱀이 줄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 타는 거 보려고 학교를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고3 1년을 학교를 못 갔대요. 뱀이 줄을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뱀이 어떻게 줄을 탈까? 이렇게 줄 위를 이렇게 위로 기어가나 아니면 똘똘 말고 가나,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기다려보면 곧 탈 거라고. 그러나 그 전에 몹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다고 약을 팔고는, 그 다음에 또 식사시간이고 또 이제 곧 탄다 그러고는 1년을 안 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요? 결국 이건 못 타니까, 줄 못 타니까 뱀은.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렇게 공갈을 치고 그렇게 허풍을 떨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가 자신이 용한 의사면 뭘로 증명을 하면 돼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나, 졸업장, 학위 증명서, 감사장, 사진 꺼내놓을 필요 없죠. 지금 온 환자 탁 고쳐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파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생명의 직분이고, 그때 모세가 맡은 정죄의 직분과 달리 그래서 공갈치고 위협하고 외적인 증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직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직분은 뭐로 나타나느냐? 살아나는 걸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쓴 편지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가 주를 어떻게 알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중생했느냐?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중생하지 않았느냐? 의사 얘기로 내 약 먹고 낫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거기 무슨 다른 증거가 또 필요하더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혼동을 했죠. 왜 이 생명의 직분을 맡았다는 사도 바울은 다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떤 자명한 세상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이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흔들렸다고요. 뭘로 증거를 못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증거로 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판단을 흐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유를 들어 경고합니다. 뭐라 그러죠?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요. 이건 비유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덮어졌어요. 감긴 것 같이 됐죠. 눈을 감긴 것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저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저들에게 율법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꼭 소유케 하기 위하여 그가 없어질 영광을 가려서 저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꼭 붙어있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 저들에게 효과가 없었다고요. 왜요? 저들은 완악한 자들이고 저들의 마음 눈이 어두워 율법의 뜻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일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도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꾸짖으신 대목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 43절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천서를 낸 자들은 인정하고 주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각 자기 이름으로 온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고 그 권위와 어떤 선생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모세의 사건과 이걸 비유로 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꾸짖은 바울의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것을 얼마나 혼동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과 영생을 세상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뭐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의 가치와는 연결해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식 표현으로 부자를 부르시지 않고 지식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는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어린아이를 통하여 일하시고 버리운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사람을 그렇게 쓸 뿐만 아니라 방법이 언제나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혼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크게 그 시험을 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왜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한참 합격자 발표 시기니까 확인해 두십시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에 붙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가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 자녀가 성실했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힘을 썼느냐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야만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죠. 좋은 학교는 세상 사람들이 선볼 때 물어보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지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둘을 섞습니다. 쉽게 둘을 섞죠. 기왕이면 좋은 대학 나온 목사가 좋죠. 기왕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여야 됩니다. 기왕이면 겸손하고 충성하시는 목사를 고르십시오. 기왕이면 잘생긴 목사를 고르지 말고. 그 기왕이면 다음에 붙는 조건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입니까? 물론 영적인 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금방 영적인 것을 하나 명분으로 내세운 다음은 몽땅 다 뭐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 둘을 명백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죽어도 그 앞에 간다는 확실한 약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혹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각각 다른 과정들입니다. 각각 다른 배역들이고 역할들입니다. 고달플 수도 있고 영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고달픈 것도 하나의 배역이고 영화로워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배역입니다. 그것은 우열이 아닙니다.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어디 가서야 이 수건이 벗어지느냐 하면 다시 고린도 후서로 오셔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이건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였다고 해서 저들이 마땅히 깨우쳐야 하고 마땅히 선택해야 할 걸 안 했다라고 저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야만 아는 문제인데 그것은 주께서 베풀지 않고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분별의 문제도 아니고 결정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은혜를 얻은 자만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꾸짖을 것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꾸중으로 받아야죠. 저들은 이걸 아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아직도 수건을 덮고 있느냐 이거죠. 너희는 아직도 내가 모세같이 얼굴에서 빛이 나야 좋겠느냐라고 묻는 셈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너희가 봐야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냐? 생명 아니냐? 중생 아니냐? 너희는 보는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바울이 선택과 결정과 지식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본다는 것은 왜 확실하냐 하면 이 체험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식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었던 사실을 우린 다 압니다. 그가 주를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을 때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의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충격입니다. 그는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주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왜요? 그 눈이 수건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야 열린다고요? 주 안에서만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누가 알아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저들은 모세를 만난 자가 아니고 저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 저들을 꾸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든 바와 같이 하나의 굵은 명분은 신앙으로 갖다 건 다음에는 몽땅 다 뭐예요? 요구가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뭐 대학 보내느라고 또 한참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시집 장가 보낼 땐 또 어디 두고 봅시다. 또 어떻게 보내나. 시집 장가 보낼 때도 결국은 몽땅 다 세상적인 것이지 영적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신자 다운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벗어진 수건이 없어요. 몽땅 수건으로 총총 비끄러매서 미이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여기서 더 얻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 이 일을 못 보는 자와 싸울 때 그걸 지식으로 싸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아주 중요한 신자들을 향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거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아는 일입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과는 신앙적인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철학적인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그의 신앙을 미련맞게 구는 것은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됩니다.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께서 경고하신 것 같이 차든지 더욱든지 하셔야 됩니다. 신자면 신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털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은 털고 세상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일찍 순종하시고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는 생애를 사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들락날락하면서 들어가도 얻어맞고 나가도 얻어맞고 너무 얻어맞아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뻔한 것을 실패하곤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의 교훈들을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셨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복이요 권리요 자랑이요 행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사 빛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자녀답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충성되게 하시며 빛과 진리와 소금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시고 그 영원한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더 이상 비명과 불평이 없고 감사와 찬송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